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또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하며 죄와 악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분을 낸 것이 죄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풀어라 그랬죠. 또 도적질하는 자들은 도적질을 멈추고 자기가 수고하여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목적을 가난하고 곤핍한 자들을 돕는 것에 두라는 사도의 권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동기까지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종교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성자가 되고 해탈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종교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동기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31절에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소극적 의미에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을 해요. 제가 소극적 의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땅히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극적 의미의 금기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것에 경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32절에서는 또 성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또 한번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합니다. 이제 31절부터 한번 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악독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한 부분인데 계속 다른 단어를 동원을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악독, 피크리아라는 말은 남과 화합하려 들지 않는 음험하고 노를 잘 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성품이죠. 노를 잘 내고 남과 전혀 화합하려 들지 않는 그런 마음. 예배당 안에서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남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게 두려운 사람들. 백일화에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유지해왔던 품위가 손상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렇게 차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멀찌감치해서 남들을 욕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일을 평가하고 분노하는 일로 신앙생활을 소비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악독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노함과 분냄을 버려라 그러죠. 둘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이 노함 뒤모스는 감정적인 격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냄이라고 번역이 된 오르게는 보다 내적인 것으로서 뿌리 깊은 적대감, 이제 그런 감정적인 격분이 쌓여가지고 자리를 잡게 된 거를 우리가 오르게라고 하죠. 뿌리 깊은 적대감이라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 그런 것들은 다 버려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흥분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떠드는 것이라고 이제 개역성경이 번역을 했죠. 여러분 제가 TV에서 그 교회 건물과 재산을 갖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메가폰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거죠. 그냥 소리를 막 질리니까 그냥 이 사람이 귀가 따가워가지고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목사님이 그 싸움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지진한 중가요? 그런 거 막 큰 소리로 흥분하여 분내며 싸우는 거, 그것을 떠드는 것, 크라우게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된 블라스페미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비방하여 그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 그것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거죠, 이거는요. 타락한 죄인들은 참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가 있으면 화장실을 잘 안 갔잖아요. 일어나면 무조건 개욕을 하니까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화장실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것을 블라스페미아, 회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이 얼마나 우리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될 수 있으면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승호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두 마디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친 듯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말 많이 해서 실수하느니 말 안 해서 실수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도둑 맞아서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억울한 폭행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치 혀로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이 죽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 확 쫓아내고 싶으시죠? 그래갖고 당을 짓고 썩닥썩닥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그 사람을 왕따시켜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내 편만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악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그 복된 소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탄 마귀짓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더 감싸 안아주고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해 쓰여졌던 바벨론, 아수르,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사용기간이 끝나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훈련 교관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오히려 아, 이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걸 어떻게 쫓아내지? 왜 저건 나만 보면 저렇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훈련 교관들을 전부 쫓아내버릇 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전부 어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편만 그냥 감싸 안고 그 사람들끼리만 그냥 계속 가니까 애들이 계속 옹알옹알옹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훈련 교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청년들에게 너희 너무 좋은 사람, 그냥 둘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설 같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말이 이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저한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전화 오세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그럼 제가 그 사람한테도 또 야단치죠. 그딴 것 갖고 신앙이 흔들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 번 그냥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해서 나가시게 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한테 욕이나 먹지.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열거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악이라는 말, 카키아, 그 악의를 버리라라는 말로 소극적인 권면을 이제 맞춰요. 다 버려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악한 것들이다. 다 버려라. 그렇게 마치죠.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인 금기사항을 나열한 후에 32절에서 보다 적극적인 권장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에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뒤에서 남 험담하고 분을 내고 고함치고 악독함으로 남을 상처주고 하는 것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주라. 이게 사도의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역시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공부한 부분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겠어요. 여기서 인자하다, 크레스토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구에게까지?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로우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보고 그 인자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인자하다, 크레스토스는 어떤 단어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하고 비슷한 단어를 일부러 바울이 갖다 쓰는 거예요. 워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야 할 적극적인 행위를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와 비슷한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갖다 쓰므로 해서 우리는 결국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5장 1절부터 또 크리스토스를 본받아라 라는 말이 연이어 등장한다고요. 그런데 이 크레스토스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권면이 나오죠. 이 불쌍히 여기라 라는 말을 직역하면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져라 해요. 헬라어 원역을 직역을 하면요.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져라. 고대 시대에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마음이 이 내장 속에 들어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장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긍휼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서로 용서하라. 카리조 매노이가 또 등장하죠.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어라. 그럽니다. 사도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몇 줄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용서받으셨어요? 영국에 크리스찬 정신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병원 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환자에게 용서를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만 있다면 나의 환자 절반 이상을 나는 내일 당장 퇴원시킬 수 있다. 사람은 그만큼 용서에 아주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함으로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여전히 용서를 못함으로 해서 자기 몸을 분노로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 원장의 말은 상대방이 진지하게 용서의 말을 한 번이라도 해주었다면 굳이 정신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었을 사람이 그 큰 정신병원의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그만큼 이 시대는 용서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에 인색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그다지 심각하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용서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직도 밤마다 죄책감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계십니까? 그러한 죄책감이 우리를 정신병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죄책감, 용서에 대한 불확신, 이거는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요즘 제가 더 봐요. 그걸 보면 그냥 한 달 흘릴 눈물을 다 쏟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가난 때문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 형제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참 좋은 프로인 것 같아요. 대부분 가난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난 때문에 그냥 놓고 도망 나오거나 엄마가 도망 나오거나 이런 집, 그런 집 이제 부모들이 나와서 엄마들, 대부분 이제 어머님이 나와서 그 20년,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자식들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잠을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대요, 그 부모들은요. 그러니까 그 창피를 무릅쓰고, 왜냐면 거기에 그대로 다 재현을 해주거든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어떤 엄마는 바람나서 애들 놔두고 도망가고, 어떤 분은 정말 남편이 뭐좀 때린다고 해서 도망가고, 막 이런 부모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자식들이요, 대부분 그 엄마랑 그 아빠를 대부분 용서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그 입양된 아이들은 한국말도 잘 못하니까 떠듬떠듬 하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오히려 자기가 뭐 미안해요. 이러면서 막 껴안고 우는데 정말 용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렇게 부모가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거기서 그냥 와르르 쓰러져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 좌절이 그 사람을 정말 와르르 무너뜨리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용서라는 것은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은 거의 집에서 꼼짝을 안 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평소에 별로 아이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제가 새벽에 나왔다 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월요일만큼은 이제 아이들이 저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해준다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보통 제가 머리를 식힐 겸 해서 소설책을 읽어요. 신앙서적 같은 거 절대 안 읽어요. 원래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어쩌다가 제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소설책을 열심히 읽던가 아니면 음악을 듣죠. 음악을 뭐 크게 듣지도 않아요. 저는 뭐 음악 크게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앉아있는데 그 저희 옆집도 아니고 길 건너에 있는 앞집에 백인 여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시끄러워갖고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백인인데 칼라가 있는 인간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그 불독만도 못하게 여겨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얼마나 인종차별을 하는지 말이죠. 얼마나 유별난지 몰라요. 제가 인사를 수백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저를 보고 인사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잖아도 얄며 죽겠는데 우리 집에 와갖고 문을 발로 막 쳤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내가 고상하게 우리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네 집에서 잡음이 나와갖고 내가 이 정신이 집중이 안 돼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림이 다 끝난 다음에 음악을 들으래요. 아니 어떻게 쇼팽을 갖고 잡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머즈 귀도 아니고 길 건너 앞집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 근데 저희 집사람이 또한 성깔 하잖아요. 그 옆에서 왓 하고 나가는데 제가 딱 잡았어요. 참아라. 저 사람이 나 목사인 거 아는데 더 무시당한다. 참자. 그리고 집사람이 그런 것까지 참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일에 뭐라고 설교했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설교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거기서 왓 하고 나가면은 내가 다음에 어떻게 그 설교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울고락 푸르락 해갖고 옆에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다가 싹 웃으면서 저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잔디 깎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잔디 깎는 기계가 거의 탱크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저 여자가 우리가 잔디를 깎는데 뭐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한마디로 복수를 하자는 거죠. 그런 의도에서 잔디 깎을까? 그러는 거예요. 제 의도를 뻔히 알고 째려봤죠. 그러다가 그냥 웃고 말았는데 나중에 잠자리에 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아까는 정말 한번 확 해주면 마음이 확 풀어질 것 같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당신 말 듣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그냥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참 그렇게 확 풀어버린 것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용서의 힘이에요. 사실 우리의 분노라는 건 파도 같은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잠깐 일어났다가 수그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잠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 인구의 절반은 벌써 다 살해당했을 것이다. 그냥 승질 나는 대로 확 해버리면 다 죽이는 거죠, 그거. 근데 자고 일어나 보면 내가 어제 왜 그랬지? 대부분 그게 우리의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러분. 분노는 그런 거예요. 용서가 진정한 파워며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이 본문에서 같이, 카토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이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참 우리 할 거 많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할 거 많아요. 우린 이렇게 한가하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행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도 말 조심하라는 말이 똑같이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의 권고나 베드로의 권고나 대동소이하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열심히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계속해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관해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에 행하라, 페리파테오는 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인 단어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4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 행하지 말아라, 행하라에 관해서 계속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운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인자한 사람이 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내가 1절 이후에 기술해 놓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거 이거 해라, 이거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지금 4장과 5장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방법으로 사도는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받는 자, 미메타이라는 이 단어는 그대로 본을 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에 미믹이라는 단어 아시죠? 모방하다. 미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의 요구가 조금 지나친 것 같지 않으세요? 피조물인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본떠서 살 수가 있어요?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떠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적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을 본받으라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께 계신데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자존하심이에요.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죠. 이 마이크도 시작이 있어요. 저도 태어난 날이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자, 책상, 모든 것이 다 태어난 시작이 있다고요.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존재의 기원이 없으세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자존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믿어져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자족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나 상황 같은 이 매개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음식이 필요하죠. 옷이 필요해요. 가정, 우정, 산소, 햇빛, 비 같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골치 아픈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거, 그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만 있으면 광팔 사람이 없어갖고 더 사람이 필요했다, 친구가 더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는 왼수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없어도 스스로 충만의 충만, 거룩의 거룩, 행복의 행복, 기쁨의 기쁨 속에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은혜로 창조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는 영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항상 계실 분이죠. 우리 모두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리고 출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화도 없는, 출발점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그걸 흉내낼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옴니포텐스,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전지하심, 옴니션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 그러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캘빈은 거룩한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공의, 악에 대한 분노, 지혜, 신실함, 사랑, 긍휼, 연민, 친절, 용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가 전부 공유적 속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떠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미메타이. 본떠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떠서 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죠. 뭡니까? 너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본떠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체의 유전자가 부모의 으뜸되는 특징을 자녀가 소유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유전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본떠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될 수 있어요.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일부러 사도는 그 단어를 끼워넣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과 바꾸실 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 원수의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아는 사람들이어야 되죠. 그걸 모르고는 복음을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이미 알거니와 라고 사도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반응해야 되죠?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기쁘세요? 자식이 자신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만큼 그 아버지에게 기쁜 일은 없어요. 자식이 자기를 그냥 막 굴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되고 마약이나 하고 막 자기를 그냥 해하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 가슴은 찢어지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아버지도 우리 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예의를 배우고 그렇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를 파괴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너희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하냐면 그 죄가 우리를 자꾸 파괴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에 여러분 보시면 가끔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after 얼굴과 before 얼굴을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경찰에서 그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뭐 마약을 하기 전 사람, 후 사람, 도박을 하기 전의 사람, 후의 사람. 사진을 딱 보면요. 한 30명, 40명 사진이 올라오는데 극명하게 달라요. 사람이 정말 파괴되는구나. 이 겉모습도 이렇게 파괴되는구나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불과 4개월, 5개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파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파괴하는 그 죄를 자꾸 떠나고 남을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 사랑을 안 자들, 복음을 안 자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녀석이 저를 제일 잘 따르는데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심지어 나는 아버님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저는 진심이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제 기침소리까지 흉내를 내고요. 제 냄새가 좋다고 항상 제 스킨 로션을 몰래 이렇게 옷에다 바르고 가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제가 아빠는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비디오 게임만 하는 사람들 참 싫어.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 아이가 제가 보는 데서 아이가 얼마나 비디오 게임 하고 싶겠어요. 이 미국 땅에 어디 나와서 놀 때가 있어요. 옛날에 저 애들은 나와서 자치기라도 했지만 여기서 뭐 할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토요일날 주일날 데리고 와갖고 제가 볼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는 여기 와서 게임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매불망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 가면 게임을 맘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8살짜리 애기도 진짜 아버지가 좋으면요 그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참 그분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저에게 금하고 계신지 참 둔감하다는 것을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새록새록 느껴요. 왜 나는 애만도 못하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식은 그 가정의 대표예요. 자식이 어디 가서 사고를 치거나 무례를 행하면 늘 그 부모가 먼저 평가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를 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붕어 같은 거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달고 그냥 남 추월하고 그 뭐 누가 조금 앞으로 가면은 엄지손가락도 아니고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긴 거 물고기 달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신 없으면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으려면 같이 다녀봐야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뭘 원하는지 이분은 어떤 분인지 그걸 어디서 유일하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변할 수 없어요. I guarantee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대표로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곤혹스러웠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 너 부모님 모셔와 그랬을 때. 그죠? 왜 곤혹스럽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망신당할 게 뻔하니까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워낙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조재원 집사님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잘 아실 텐데 승호가 굉장히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쟤도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너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본떠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사 안 하고 예의 없이 이렇게 살면 금방 사람들이 그래요.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진술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걸 버리셨어요? 어떤 걸 손해보셨습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시간, 그죠?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물질, 헌금하잖아요. 그거 갖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힘, 간혹 와서 백힘도 해야 되고 테이프 봉사도 해야 되고 그죠? 손해보는 게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지 내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조금 손해본다라는 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요. 몇 년 전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상담 사례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해왔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는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남자가 그랬대요. 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좋은 자동차와 넓은 집과 고급 옷과 비싼 보석, 맛난 음식. 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해주었는데 왜 이혼을 하자는 거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랬대요. 맞아요.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었어요. 당신 자신만 빼고. 나는 이제 헛개비가 주는 다이아몬드와 헛개비가 주는 좋은 옷과 헛개비가 주는 좋은 자동차에 질렸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상대방을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아닌 연극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고 상대방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라바마에서 며칠 동안 집회를 할 때 마지막 날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니까 괜히 덩달아서 사람들이 막 울고 저도 괜히 울었어요. 그분이 너무 슬피 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분한테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기지촌 술집 접대부 출신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 목숨을 끊으셨다라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감격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러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참 소홀히 여겨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값없이 감격없이 소홀하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계속해서 2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제물과 생축이 되셨다라고 진술하죠. 사실 여기 제물, 뚜시안과 생축, 프로스포라라는 말은 거의 같은 거예요. 희생 제물을 뜻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의 시편에서 인용한 거죠. 시편 40편 6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안 하시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구절을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을 해다가 썼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누구? 예수.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제사제도와 성막 같은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을 미리 예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최상품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과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제물에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물을 죽이죠. 그리고 피를 다 짜요. 그 피를 받아다가 지성소에다가 뿌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에 갔다가 확 다 태워버린다고요. 이렇게 피와 살을 남김없이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제사제도와 성막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성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물이 처참하게 그렇게 죽어야 할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경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세 구절만 갖고도 여러분은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 이거 하나만 잘 갖고 계셔도 돼요. 여러분 저기에서 감격하셔야 돼요. 집에 냉장고에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말도 못하게 창대하리라 이런 거 다 띄고 이런 걸 적으세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아도 내 병이 심지어 안 나와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리가 아까 비공유적 속성을 여러 개 보았듯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제물과 생축이 되어서 자기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똑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점입가경이죠. 정말 우리는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거나 여러분이 대단하게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니까요.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라.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왕노릇을 영원히 하게 될 거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열심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을 버리기는커녕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나누는 것도 벌벌벌벌벌 떨죠.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왜 이슬람교가 태동해야만 했습니까? 기독교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가 안 하니까 그럼 내가 한다. 그리고 나온 게 공산주의며 이슬람교 아닙니까? 왜 전 세계 온 교회가 간디를 존경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이교도가 한 것을 보고 칭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 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상급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딴 이교도들에게 무당종교 믿는 사람들에게 다 놓쳐버렸어요. 다 뺏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통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 나를 죽여서 다른 이들을 섞여주는 거. 그건 잠깐이야 되니까요. 잠깐. 그 삶이, 잠깐의 삶이 지나면 영원히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수고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서 잠깐 황제로 살다가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일을 갈지 말고 여기서 조금 불편하게 남을 섬기며 오히려 모욕을 당해도 용서해주며 인내하며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섬김을 받는 왕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식과 아내, 남편조차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대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차고 나가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지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디부터 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연습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서도 못하면서 무슨 나가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거짓부렁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안에서도 쌈박질들을 하면서 나가서 무슨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담겠다고 하는 소리냐. 여기서부터 한번 해봐라라는 거예요. 감싸주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사이좋게 좀 지내라니까요. 왜 여기서 싸워요 왜? 아주 열받아 죽겠어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니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참 답답해요 정말. 조금 물러서 주면 될 거.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말이죠. 그냥 어린 아이들처럼 찍고 싸우고 그래요. 우린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재물과 생축이 되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를 향해 칼을 뽑아든 사람을 위해서 한번 연습해봐라 라고 모이게 해준 게 이 교회 아닙니까? 다음번에 구역 나눌 때는 그 왼수들을 주로 한 구역에 이렇게 모아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뭐 나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거기서 한번 연습해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사도는 우리가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을 또 쭉 나열해요. 5장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음행이에요. 포르네이아.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한 단어가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예요. 역시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들과 함께 탐욕이라는 단어를 묶어놓죠.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렇게 세 개를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아주 악한 범죄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성적인 범죄는 있어 왔어요. 매춘, 동성애, 간음 이 모든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점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영화가 뭐예요? 한국 왕의 남자, 미국 브록백 마운틴. 둘 다 뭐에 대한 영화죠? 게이들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이게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왕의 남자는 천만을 넘었어요. 이제 매스미디어가 그러한 것들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빠? 얼마든지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어. 점점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그 사람이 출연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퇴출을 당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성전한 가수들이 오히려 음반을 많이 팔고 있고요. 이제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순리로 쓰게 하신 것을 역리로 쓰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은 죄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쾌락 앞에서는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마다 포르노를 클릭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정말 가끔 문제아가 그런 책 하나 이렇게 갖고 오면 전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보곤 했던 그런 낭만이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물론 그런 적 없어요. 이제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어갖고요. 엄마, 안 보려고 하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성욕이라는 것이 아직 없는 애들이라고요.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그거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사도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가 탐욕이에요. 탐욕.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돈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너희들은 돈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돈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벌어서 잘 쓰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실력이 쌓아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건 독약이에요. 100% 그건 사람 죽여요. 제가 개런티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실력이 쌓아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 사람 100%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막아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돈에 눈이 멀어있고 그것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 둘 다 못 섬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두 곳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쪽 눈을 여러분 핸드아웃을 보시고 한쪽 눈은 저를 보세요. 지금 하세요.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한 곳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풍요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지십시오 여러분. 네 번째가 누추함이죠. 이 누추함은 이스크로테. 이 말은 말로 나타내는 모든 추잡함을 다 포함하는 부도덕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어리석은 말, 모를로기아예요. 이 헬라어는 바보라는 단어, 모론과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 로고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모를로기아 하면은 바보같이 말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롤로기아를 사려 없이 까불대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시고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단어를 고상하거나 칭찬할 만하거나 고귀한 것을 깎아내리기 위하여 저속한 언어와 행동으로 그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박형룡 박사는 이 모롤로기아를 의미 없고 빈,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말, 빈 말, 불평불만, 다른 사람 험담, 쓸데없는 농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과묵해지세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정말 실적 있는 사람 없어요. 더 과묵해지세요. 너희는 그런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사도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의 여섯 번째가 희롱의 말이에요. 희롱의 말이라는 것은 유트라펠리아, 음탕한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세 가지가 전부 뭐예요? 전부 더러운 대화로 더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더럽고 쌍스럽고 허무한 말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여기서 말은 홀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먹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10절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그 입으로 다른 형제를 저주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요구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천국 못 간다 라고 못을 받고 계세요. 5절 보세요. 너희도 이것을 정녕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쫓아서 그분을 본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에베소서 4장 이하를 강의하면서 참 많이 스트럭을 했어요. 정말 몇 번씩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스트럭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저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 따라서 이렇게 살아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실망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럭을 했어요. 저도 매일매일 쓰러지고 매일매일 허벅지를 찍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그때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얻은 교회에게 쓰인 편지다라는 것이 일단 제 마음을 안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탄생하면서 지금까지 전부 이러한 위험과 잘못의 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고한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그 권고대로 살아내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믿냐? 당연히 믿죠. 그럼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도 믿냐?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너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올라간 것도 믿냐? 그러면 믿죠. 근데 그 처소는 무엇이라고 했냐? 천국이냐? 우리 자신이라고 했죠. 그 처소는 예수님이 준비하고자 하는 그 처소, 우리의 처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셔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건 믿냐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너도 확실하게 완성시킬 것을 너는 믿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너는 신뢰하느냐?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뭘 대단한 걸 이루어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 야 참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토록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군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예수님의 손을 놓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여태까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군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고 나는 오늘도 가늠하고 나는 오늘도 도둑질하고 나는 오늘도 사기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구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고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혹독하게 몰아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여러분을 자꾸 깨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 진짜 여러분들이 전부 지옥 갈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 외쳐주냐 아니면 자꾸 잠들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오히려 혹독하게 좀 과하게 여러분에게 채찍을 치는 것입니다. 채찍은 달리는 말에게만 치는 거예요. 주막 앞편.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호선 장로님 댁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저주받은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어머니 그렇게 다리 절고 계시죠. 따님 말기 암으로 사형 선고 받으셨죠. 며느리가 똑같은 병으로 또 지금 수술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은 사기당해가지고 갖고 있는 캐시 다 날렸어요. 뭐예요 이거? 다 뺏어갔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그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대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적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가족이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 자리를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병을 안 고쳐줘요? 왜 하나님 나 사기 맞는데 그냥 놔뒀어요? 이건 삼박자 축복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행복하냔 말이에요. 왜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냔 말이에요. 몇 달 있으면 나는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엉뚱한 거 쫓다가 그 기쁨, 그 행복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이 땅 바라보는 여러분은 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